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4시부터 5시까지 15,530kHz로,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5월 28일 수요일, 포도즙과 언약의 피. 시편 75편,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9절, 요한계시록 14장 9에서 12절을 읽어보라. 이 시편은 심판에서 쟁점이 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 무엇을 알려주며, 다른 구절은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어떤 이는 시편 75편이 산헤립의 군대가 기적적으로 멸망한 사건에 대해 노래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는 계시록 20장에 기록된 악인의 최종 멸망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악의 군대가 올라와 그들을 포위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의로우신 왕과 함께 거룩한 도성 안에 있으며,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께 멸망당한다.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바로 잡으시는 것 중 하나는 타락한 세상에서 행한 권력 남용이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자신을 위해 산다. 오늘날 우리는 여러 면에서 우리의 우주의 의미나 객관적인 도덕 기준이 없다고 믿기로 선택한 결과 가운데 산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는 만약에 의미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만들어내야 하고, 마치 온 우주가 우리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각 사람이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행동하라는 것이다. 누군가 이 철학이 니체 자신에게는 얼마나 잘 적용되었는지 묻는다면 실제 결말은 그렇게 좋지 않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이탈리아의 길거리에서 한 남자가 말을 때리는 것을 막으려다 실성하여 쓰러졌다. 이후 1900년에 사망하기까지 그는 11년 동안 부분적으로 혼미한 상태로 지냈다. 아무리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현재의 사건으로 미래를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이 없다거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른 관점을 주장하므로 문명의 기둥이 점점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절망하기 쉽다. 우리는 현재 많은 지역에서 남성과 여성과 같은 인간의 성별을 비롯한 기본적인 도덕적 가치마저 공격받는 시대에 살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하기 부끄러워했던 유형의 부도덕이 지금은 공개적으로 칭찬받고 박수를 받고 있다.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소망이 필요하다. 교훈입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신앙인으로서 소망을 가져야 한다. 악인들의 포위 되어 위기인 것 같지만 주님이 계시며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묵상. 결국 모든 것이 바르게 되려면 이 세계의 완전한 멸망과 하나님의 재창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용.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잊지 않으면서 다른 이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천국에서 먼 사람. 그리스도의 정신이 전혀 없고 질투, 시기, 또 칭찬과 인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의 업적 때문에 교만으로 충만한 독선적인 형식주의자보다 더 하늘나라에서 먼 사람은 없다. 그들은 요한이 독사의 자식, 악의 자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계층에 속한다. 그런 사람들은 눈에 띄지 않고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우리 사이에 존재한다. 그들은 가장 부도덕한 방탕자보다 더 효과적으로 사탄의 사업에 봉사한다. 교회 증언 5권 226. 아버지 나라에서 새 것으로 함께 마시는 영광에 참여하기 원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다루기 어려운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혼란 가운데 주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며 기다리니 속히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희망의 소리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호수아 다시 읽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7장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함께 다시 시작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스라엘은 똑같이 창조, 사명, 그리고 같은 조건 하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담은 말씀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신세대도 말씀, 즉 법궤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아담은 깊은 물을 가르고 하나님께서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을 만드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신세대도 범람하는 요단강을 가르시고 하나님께서 마른 땅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창조의 목적이 제7일 안식일의 예배였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여리고성을 777, 일곱 바퀴를 돌면서 이 예배의 안식일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담의 사명은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신세대도 여호수아 1장 15절에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2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나안을 만들라는 사명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과와 선악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험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신세대도 라합과 같은 여리고성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예배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아이성의 아간처럼 내 마음대로 불순종의 길을 걸을 것인가? 라고 하는 시험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담은 생명과를 먹으면 에덴 동산에서 거주하고 그 에덴 동산이 확장되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지만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추방되고 죽음에 이르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신세대도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정복하고 승리하고 그들의 땅이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가나안 땅에서 추방당하고 결국 아골골짜기처럼 죽음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스라엘은 똑같이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었습니다. 아담에게는 생명과냐 선악과냐에 따라 그의 운명이 좌우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즉 순종의 길과 불순종의 길, 어느 길을 따를 것인가에 따라 그들의 성패는 결정되었습니다. 아이성 패배는 이스라엘의 교만에서 나오는 불순종과 아간의 탐욕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넘어졌다 할지라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이성 패배로 낙담과 좌절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지시하셨습니다. 여호수아 7장 24절부터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외투와 금덩이와 그 아들들과 딸들과 소들과 나귀들과 양들과 장막과 무릇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뇨?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그것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날까지 있더라. 그러므로 그것 이름을 오늘날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죄는 정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파릇파릇한 잔디가 덮여 있어도 그 아래 정화조가 고장나서 수리하려고 열어보면 차마 맡을 수 없는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집집마다 정화조 없는 집이 있습니까? 정화조 없는 집은 없습니다. 잔디로 덮여 있나 안 덮여 있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 똑같은 죄인인데 고백한 죄인과 고백하지 않은 죄인의 차이일 뿐입니다. 뱀을 통해 넣으면 곧게 됩니다. 나오면 구부러집니다. 환경에 장사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스스로 못 끊는 죄가 고난이 오면 끊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이 변장된 축복인 셈입니다. 대학 교수인 어느 분은 도박을 끊은 지 18년째인데도 아직도 가끔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어느 장로님은 술 끊은 지 3년이 지나도 술 냄새를 맡으면 유혹이 될 때가 있다고 합니다. 죄의 끈질김과 전염성은 정말 무섭습니다.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이 씨가 되어 평생 나를 괴롭히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엔 죄성인 아가는 불살라져야 합니다. 영원한 돌무더기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간의 죄는 다시는 살아나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진멸시켜야 합니다. 술을 끊고 다시 살아나면 안 됩니다. 담배를 끊고 다시 살아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내 욕망을 가지치기 해야 합니다.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때 그들은 그 말씀이 영이요 생명임을 발견할 것이다. 이 말씀은 본성적이며 땅에 속한 성정을 멸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준다. 나의 아간을 말씀으로 불사르고 묻으면 아골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2장 15절에 거기서 비록 저의 포도원을 저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저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골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라고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골짜기는 저주와 심판과 멸망의 상징으로 아간과 그 가족을 묻었던 곳입니다. 아간 같은 탐욕으로 가득한 내가 묻힐 곳이지만 내 대신에 예수님이 심판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죽으신 십자가, 내 대신 죽으신 십자가 아골 골짜기로 가면 바로 거기서 소망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십자가 앞에 회개하면 어떠한 죄의 상처도 별이 되는 것입니다.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됩니다. 모든 상처와 아픔은 간증거리, 남을 살리는 구원의 약재료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노라.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듭거듭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범한 한 번의 실패 때문에 쉽게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가는 실수했을 때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한 후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을 때 주님은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참하게 실패했든지 우리는 항상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쓰러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의 공자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는 쓰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쓰러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에발산과 그림신산을 사이에 두고 선택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리고와 아이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말씀대로 행했던 곳이고 아이는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인간의 마음대로 한 곳입니다. 여리고는 전리품을 말씀대로 진멸했던 곳이지만 아이는 전리품을 인간이 취했습니다. 여리고는 한낮에 행진했지만 아이는 야간에 매복과 유인과 기습이 필요했습니다. 즉 복병작전, 유인작전, 기습작전이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필요했습니다. 이 두 가지 전쟁의 모델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한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지만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방식을 고집한다면 아무리 작은 장애물이라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즉 승패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고 내 마음대로 하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순종 여부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아이성의 승리 후에 특별한 의식을 하나님께서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보면 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스 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세겜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산 즉 메마르고 황량한 에발산과 수풀이 무성하고 싱그러운 그리심산에서 언약의 복과 저주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499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의 땅을 소유하기 전에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의 언약을 새롭게 하여야 했다. 모세의 마지막 권면에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하나님의 율법을 엄숙히 인식하기 위하여 세겜에 있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모이라는 지시가 두 번이나 주어져 있다. 이 명령에 순종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뿐 아니라 여인들과 아이들과 그들 중에 우거하는 객들까지도 다 길갈에 있는 그들의 진을 떠나 원수의 나라들을 통과하여 가나안 땅의 중앙부에 가까운 세겜 골짜기로 행진하였다. 그래서 거기서 다듬지 않은 돌을 세워야 했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나 행위가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긍휼로 살 수밖에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철저히 저주 아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석회 반죽으로 처리한 돌 위에 율법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반영구적인 돌 위에 율법을 기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와 축복을 낭독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4절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저주를 낭독하면 에발산 여섯 지파가 아멘 하고 화답을 하고 축복을 낭독하면 그리심산 여섯 지파가 아멘 했습니다. 왜 이런 의식을 행하게 했을까요?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를 통해 미래의 삶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 에발산에 설 것인가?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설 것인가?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약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지만 나중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을 쏠 때 0.00001mm 차이가 나도 완전히 목표에 가면 엉뚱한 곳에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것과 비슷하게 교회에 나와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는 신앙과 내 편리대로 하는 신앙은 끝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들 뭔가를 버리고 교회에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불순종의 에발산에 올라가서야 되겠습니까? 마지막 천국행 티켓을 못 주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의 그리심산인가? 저주의 에발산인가? 중립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립은 없습니다. 적당하게 말씀을 듣고 적당하게 지내는 중립은 없습니다. 생명이냐 사망이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부터 보면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건강한 생활의 지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의사소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품성의 지표 그 이상입니다. 말은 품성에 영향을 끼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말로 영향을 받습니다. 때때로 사탄의 자극을 받아 순간적인 충동으로 시기나 악한 억측의 말, 사실은 그들이 그렇다고 믿고 있지 않은 것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사상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들은 저희가 한 말에 속아서 사탄의 선동을 받아 말한 것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일단 어떤 의견이나 결정을 발표했으므로 그들은 흔히 너무 교만하여 그것을 철회하지 않고 자신들이 옳다고 증명하려고 힘쓰다가 마침내 자신들이 옳다고 믿게 됩니다. 의심의 말을 바라거나 하늘의 빛에 의문을 품고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부주의하고 불경스러운 비평은 품성에 영향을 끼쳐서 불경과 불신을 기르게 됩니다. 이 습관에 빠진 많은 사람이 부지중에 위험한 곳으로 나아가며 마침내는 성령의 역사를
서슴없이 비평하고 거절합니다. 비난의 말은 자신의 영혼에 영향을 끼칩니다. 혀를 훈련시키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악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용감한 사람들 중에도 자아와 악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거의 기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로 그들을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서 비치게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사람들로 희망을 잃고 그리스도와 진리에서 돌아서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애의 행복의 요체를 이루는 것은 작은 친절, 다수의 작은 일들, 생활의 단순한 예절들이며 생애에서 가장 큰 불행을 조장하는 것들은 친절하고 용기를 주는 사랑의 말을 소홀히 하는 것과 작은 예절의 결핍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 자아부정을 실천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생애의 기록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이 마침내 드러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유익과 행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만을 돌본 사실을 하늘 아버지께서 소홀히 보지 않으신다는 사실도 드러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단지 그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목회 사업에 그들의 손과 마음을 투입하고 있는 모든 영혼을 위해서 귀중한 사랑의 보화들을 모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그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사랑의 교훈들을 배워야 합니다. 동료들에게 말할 때 조심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기 중심주의나 하나님의 기업들에 대해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신랄한 비웃음은 어떤 사람의 마음이나 심령에도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경멸의 기미가 있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대 스스로의 말을 하고 무관심한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의심, 편견, 질투를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그릇 관리하면 영혼을 위한 사업은 끝나고 말 것입니다. 나의 형제여, 그대의 위압적인 말이 그대의 자녀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들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비판하려는 경향은 자라날 것입니다. 흠잡는 일이 그대의 일생을 부패시키고 있으며 또한 그것은 그대의 아내와 그대의 자녀들에게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대의 혹독한 꾸지람 때문에 틀림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대를 신뢰하지 않거나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도록 격려를 받지 못합니다. 자주 그대의 말들은 부드러운 초목들을 으스러뜨려서 황폐하게 하는 우박과도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입는 피해를 측정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대의 자녀들은 그대의 거친 말들을 피하기 위하여 속임수를 쓰게 됩니다. 그들은 견책과 벌을 피하기 위해 진실을 말하기를 피할 것입니다. 거칠고 인정 없는 명령은 그들에게 아무런 유익도 끼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대의 말로서 그대가 의롭다함을 받고 그대의 말로서 그대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혀는 재갈을 물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가 하는 말은 뿌려지는 씨로서 선악간의 열매를 낼 것입니다. 지금은 그대가 씨를 뿌리는 때입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좋은 보물로부터 선한 것들을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 속에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진리는 진리를 실천하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의 보물창고입니다. 살아있는 샘으로서 그것은 영원토록 솟아납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거하시지 않는 사람은 해를 끼치는 천박한 대화와 허풍 떠는 말에 푹 빠질 것입니다. 사악한 것과 통속적인 것과 비열을 바라는 혀는 로뎀나무 숯불로 처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탁월한 기능들을 갖고 있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승리를 얻기 위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하신 능력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사업에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평꾼들 가운데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이 일찍이 알았던 가장 위대한 교사와 협동할 만큼 자신들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아를 이기고 정복하는 위대한 사업에서 우리가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서 우리 모두를 도우실 것입니다. 인내의 법이 그대의 입술에 있게 하고 은혜의 기름이 그대의 심령에 있게 하십시오. 이것은 놀라운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생활의 지혜였습니다.
창세기 42장 1절.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가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의 형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창세기 43장 1절.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영유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 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부록 292쪽 마술사는 실제적으로 그들의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큰 기만자의 도움을 받은 요술에 의하여 그들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할 수 있었다. 지팡이를 산 뱀으로 만드는 것은 사탄의 능력밖에 일이었다. 악의 왕이 비록 타락한 천사의 모든 지혜와 힘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생명을 창조하거나 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절대권이다. 그러나 사탄의 힘으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을 그는 했다. 그는 가짜를 만들어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지팡이가 뱀으로 바뀌었다. 바로와 그의 궁전에서는 그렇게 된 것으로 믿었다. 외관상으로는 그것을 모세와 아론이 만든 뱀과 구별할 길이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증언은 성경의 언어로 그것에 대하여 말한다. 동시에 동일한 영께서는 성경이 그 상황에 나타난 그대로를 말해준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증언 5권 33호 696쪽에서 698쪽을 참조하라. 355쪽 반역 이 증언이 기록될 당시인 1863년 초에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 있었다. 국가는 전쟁 중이었다. 비록 마음으로는 비전투원이지만 교인은 거의 예외 없이 정부와 함께 노예 제도를 반대하는 편에 속해 있었다. 싸움이 진전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남자들이 군대에 소집당했다. 소집이 있을 때마다 모든 지역에서는 특정한 수의 신병을 응소시키도록 책임이 지워졌다. 그런데 지원 입대가 할당된 숫자보다 적을 때에는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명단이 작성되었다. 얼마 동안은 돈을 지불하여 대리자를 사서 작성된 명단에서 빠질 수가 있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을 비전투원으로 복무하게 하는 조치도 없고 안식일 준수에 대한 허락도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 준수자가 소집을 당하게 되면 대개 이런 모양으로 돈을 내고 면제되었다. 만일 돈을 지불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는 그런 목적으로 지출된 자금에 의하여 도움을 받았다. 이제 더 많은 병사들이 필요하게 되고 전과 같은 면제의 특전이 없이 국가의 징집법의 시행이 임박하게 되자 우리의 형제들은 무장을 하거나 안식일에 일을 하도록 강요될 그런 징집에 응하는 일 때문에 난처해졌다. 이 증언이 발표되기 몇 개월 전에 화인 목사는 356쪽에 언급되어 있는 바와 같이 국가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써서 리뷰 앤드 헤랄드지에 게재했다. 그는 정부가 지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며 의로운 일을 위하여 싸우고 있다고 믿었다. 그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가장 좋은 권면은 징집당하는 일에 있어서 거역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라는 말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부언했다. 군법에 회부되어 총살당하기까지 거역하는 자는 너무 지나친 감이 있으며 자살의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기사에 따른 편지 중 어떤 것의 내용은 화인 부인이 지적한 바와 같이 화인 목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하여 제기된 안식일을 범한 것과 살인에 대한 비난에 대하여 항의하도록 이끈 그런 것이었다. 이런 극단자가 한편으로는 화인 부인에 의하여 책망을 받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이 입대하고 싶어하는 자에게 주어졌다. 1864년 7월에 국가의 징집법이 개정되어 300불 면제 구조를 취소하게 되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젊은이들에게는 양심적으로 무장을 반대한 종단원에게 허락된 특전을 얻을 수 있는 조치가 즉시 취해져서 병원에서의 비전투 업무나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의 보호 등의 일이 맡겨졌다. 심각한 위기가 이르기 전에 이런 활동은 성공을 거두었다. 불과 몇 가지 경우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젊은이들이 군대에 징집당하여 병원의 업무나 그 밖의 비전투 업무를 맡았었다. 그들에게 맡겨진 과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들은 그들의 빛을 비추고자 노력했다. 몇 달 만에 한 번씩 정규적으로 군인에게 분급하는 문서 구입을 위한 군 전도지 자금에 대한 영수 목록이 리뷰앤드 헤랄드의 칼럼을 통하여 게재되었다. 남북 전쟁과 관련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의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비전투원으로서의 신분을 인정받는 조치를 취하게 하였고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권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상 명령을 따를 수 있게 하였다. 오늘은 당신의 자녀들과 교회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1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Thank you.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